세계 뉴스입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나임 카셈이 15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카셈은 이날 연설을 통해 휴전만이 해결 책임을 이스라엘에 알린다라고 밝히고 지난달 30일 레바논에서 공식 개시된 지상전을 중단하자고 말했습니다. 휴전만이 해결책인 이유는 우리 헤즈볼라를 그들이 물리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이 성사되면 헤즈볼라는 10km 후방으로 물러나겠다고 카셈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동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카셈은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휴전을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며 이스라엘 영토 전역에 대한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상전을 개시한 뒤 카셈이 휴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카셈은 지난 8일 알 마나르 TV가 공개한 30분짜리 연설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진행 중인 대이스라엘 교전 중단 노력을 언급하면서 휴전 협상을 지지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과 가자에서 동시에 휴전하자는 이야기는 이란 당국에서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4일 사전 공지 없이 레바논을 방문해 동시 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락치 장관은 우리 이란은 레바논 국민과 저항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휴전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15일 연설에 나선 카셈은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지난 27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뒤에 실질적으로 헤즈볼라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헤즈볼라 측은 전쟁 때문에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아직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하심 사피에디는 이달 초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활동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피에디니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공식 개시한 이후 레바논 곳곳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방식에 관해 미국의 의견을 듣겠지만 최종 결정은 국익에 따라 내릴 것이라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5일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전날 나온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관해 설명을 내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생각을 듣겠다라고 밝히고 다만 우리의 최종 결정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필요를 기반으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테라비브발 단독 보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당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지난 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격 시점은 다음 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이 될 것 같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점으로 시점을 잡은 것은 장기간 행동이 없을 경우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유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15일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벨로소프 장관은 이날 장 부주석과의 회동에 관해 매우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캐나다와 인도가 14일 자국주재 상대 외교관 6명씩 맞추방을 단행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 정부의 요원들이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활동에 관여해왔고 지금도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뷰의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박영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15일 남북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 파트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분포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15일 남북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과 정보 수뇌부를 소집해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강경한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와 서울 김한용 기자 대담으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남북 간 연결도로 차단 작업을 강행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15일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이후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겁니다. 합참은 북한의 폭발로 인한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앞서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국 정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폭파 행위를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통일부는 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해당 철도와 도로 재연결은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합의로 공사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인기 평양 침투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리영길 총참모장, 노광철 국방상, 조춘용 당 군수공업담당 비서, 리창대 국가보위상 등 군과 정보당국, 대남 공작기관의 수뇌부들이 모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 준비 상태를 보고받은 뒤 당면한 군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제할 중대 과업을 밝혔다면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도 표명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회의 소집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첫 공개 행보인데요. 이렇게 김 위원장이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 그 배경은 뭘까요?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위원장의 긴급회의 소집이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한국을 압박하고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고성 협박을 하는 거죠. 연출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연출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면은 뭐 경의선 도로 폭파 쇼를 한다든지 수뇌부 모이는 행사를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품을 관리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거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군과 정보당국 수뇌부들과 생소한 이름의 국방안전협의회를 연 것은 한국과의 우발적 충돌, 나아가 확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군사 대비 태세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억제력과 동시에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중대한 과업들을 논의했다는 거. 이거는 평화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회의 내용이 아니라 전쟁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상황 점검, 거기에 대한 강경 맞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연일 무인기 침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한국을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 개라는 식의 막말로 비유하면서 한국의 무인기 침투 행위에 대해 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미국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15일에도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창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해당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들은 앞서 한국 국방부가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소통의 대상을 미국에만 국한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일종의 이간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려는 그런 의도,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이라는 그런 의미의 갈라치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주권이나 위상을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는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이 사태로 인한 한국과의 무력 충돌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안정적 관리를 바라는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나서서 상황을 관리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유엔사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할 것처럼 이제 액션을 취했고 또 커트 컨벨이 방한하는 것도 이 상황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해서 확전 사다리를 타는 것보다는 유엔사 정전 협정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책임을 져라. 사태를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사 내용을 내놔라. 현재 상태를 좀 객관적인 제3자가 일단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평양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들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개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유엔군 사령부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도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한국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가 있었다며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있다며 러시아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시키고 한국이 제안한 대화, 외교의 길로 복귀토록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16일 서울에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립니다. 한반도 문제 등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캠벨 부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 일정을 전하며 서울에서 캠벨 부장관이 미한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위급 회의에는 캠벨 부장관과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일본의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수호의 중요성, 역내와 세계의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기타 주제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및 글로벌 과제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 고위관리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한반도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공통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이 함께 자리하는 건 지난 5월 버지니아에 있는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열린 제13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난 5월 열린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캠벨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14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차관들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미일 협력의 미래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도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16일에는 한미 차관회담이, 17일에는 한일 차관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3국 외교차관협의회 개최를 예고하며 이들 세 사람은 북한 대응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시전을 위한 협력 등 3국 간 긴밀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와의 통화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상기하며 미한일 3국이 외교차관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o certainly there's concern with Pyongyang's increasingly strong rhetoric as well as reports that they've put eight artillery brigades on full alert.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점점 더 강경해지는 북한의 수사와 북한이 국경 부근 8개 포병 여단을 사격 대비 태세로 전환했다는 보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북한은 공격적인 수사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하며 오물풍선 살포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그리고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를 내고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끊임없는 도발에 이어 오물 쓰레기 풍선까지 부양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 예비 지시를 협의를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걸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13일 공개된 의장 성명에서 이들은 우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발사 급증과 한반도 긴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국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대화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언급했다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대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 외교적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 비전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도전에 대해 미얀마의 위기 심화에서부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 그리고 유엔 헌장과 아세안 우호협력 조약의 핵심 원칙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Advancing our shared vision also means coming together to address shared challenges to that vision. From deepening crisis in Myanmar to the DPRK's destabilizing behavior.
앞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 간 정상회의와 아세안과 일본 간 제27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장 성명에서도 정상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납치와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제44차와 45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제4차 아세안 호주 정상회의, 제19차 아세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정상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 간의 평화적인 대화 촉진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와 같은 아세안 주도 기구를 활용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한국과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ARF 외무장관들은 지난 7월 30일 공개된 제31차 ARF 의장 성명에서 한반도의 최근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방부 출신 군사전략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한국은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핵 억제력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만큼 미국의 핵 억제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병력 부족으로 죄수 용병까지 동원하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B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피터슨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순히 무기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할 외국군 병력까지 얻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I think it's very possible. I mean, all indications are that Russia, like Ukraine, is having serious manpower.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처럼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너무 많은 병력을 잃어서 죄수들까지 동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용병을 투입해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의 공병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제 징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리나 방어진지 등을 건설하는 인력입니다. 이는 푸틴이 자국 공병들을 최전선에 투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푸틴이 북한에 전투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력 부족과 전쟁에서 잃은 숫자를 감안해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군이 실제로 최전방 전투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건 북한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이해 당사국들의 완전히 다른 행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제사회의 대응도 북한이 만약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Well, I do believe that the decision to become a direct combatant in the war in Ukraine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느 정도는 벌써 시작됐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비난했고 북한 측의 반응이 나왔죠. 이건 서방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제기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 곳곳에도 북한의 흔적이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과 군사 장비가 중동으로 유입되는 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란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 무기가 이 지역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I don't know if they'll become a game changer. I mean, what we are seeing is this kind of sharing of weapons.
그것들이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란, 러시아, 평양 간의 무기 기술의 공유인데요. 특정 로켓과 미사일 시스템이 이 세 나라의 무기고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거의 동일한 드론이 북한 무기고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거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방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서로 기술과 도면, 설계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세 나라들은 모두 실제 전투에서 매우 유사한 역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동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그건 아직 불분명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다행인 점은 그들이 공유하는 대부분의 기술이 그다지 뛰어나진 않다는 점입니다. 결합률이 매우 높아 우리에게는 다행인 거죠.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오물풍선에 탄저균을 넣어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북한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당국에선 탄저균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한국이 이런 생물 무기 공격을 방어할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Well, I think that the right answer is that we would never put it past the North Koreans to try anything in this area.
올바른 대답은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영역에 있어서 어떤 시도든 하고도 남을 것이란 겁니다. 특히 우리가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생물학적 위협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 중에서 가장 덜 주목받고 저평가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에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얼마나 대비가 됐든 간에 실제로 그런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준비 수준은 여전히 불충분할 것입니다.
오물풍선은 이미 한국에서 화재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골칫거리인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얼마나 심각한 골칫거리로 보세요?
It's clearly a nuisance. The question is whether it's going to become more than a nuisance. Certainly what's interesting is that
분명히 골칫거리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골칫거리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풍선을 어느 정도 특정 목표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활용한 공격을 더 확대할 능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물론 날씨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유도 능력을 가진 북한의 또 다른 무기는 240mm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이 무기가 얼마나 빨리 서울을 타격해 북한이 항상 위협하는 불바다로 만들 수 있나요? 또 이 유도 시스템이 이 포탄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그리고 이 포탄들이 러시아에 수출이 될까요?
So these, I mean, these type of multiple rocket launch systems have been around since the Second World War.
이런 다연장 로켓포는 2차 대전 때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소련은 독일에 맞서 동부전선에 광범위하게 이를 사용했죠. 이것은 확실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집중포화를 퍼붓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밀 타격 무기는 아닙니다. 이 무기의 진정한 장점은 넓은 목표물에 대해 대규모 포격을 가해 혼란과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넓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에 좋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의 정밀도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탄도는 약 50kg이어서 상당한 위력을 가집니다. 이는 개성고지에 있는 장사정포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추가되는 무기입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드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이런 로켓들로 다양한 표적을 만들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 같은 취약한 표적은 물론 남쪽의 대규모 군사기지 같은 더 견고한 표적에 대한 대규모 집중공격에 맞서 방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셈입니다.
북한은 한국으로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남쪽 국경을 봉쇄해 요새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이건 어떤 의도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분단을 더 영구적으로 만드는 제2의 베를린 장벽처럼 될까요?
It certainly is making the division more clear. And potentially permanent.
남북한 간 교류가 줄어들면서 분단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동기가 흥미로운데 핵심은 은둔 왕국으로서 김정은이 그의 왕국을 보존하려면 그가 은둔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문화적 그리고 다른 차원의 교류를 차단해야만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이 이번 조치들의 주요 동기일 겁니다.
네, 김정은이 지난주에 한국을 핵 공격하겠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We have to take seriously the threat. That's what makes a nuclear North Korea dangerous.
우리는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을 가진 북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 위협을 사실상 자살약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즉 누군가 김정은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위협 징후만 보여도 그는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북한이 현재 상대적으로 약하고 김정은은 도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국경 지역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기습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죠.
네. 최근 한 칼럼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지난 2년간 비슷한 경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 are a lot of factors that make it still a very serious potential flashpoint.
여러 요인들이 여전히 한반도를 매우 중요한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억제가 실제로 실패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시기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억지력의 전반적 실패 가능성에 대한 피터스 연구원의 경고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특정 순간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오판할 경우 잠재적 충돌에서 가장 피해자는 북한 자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억지력에 실패했을 경우 우리의 최선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컬럼에서는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북한군이 북방 한계선 부근 섬에 상륙을 하고 한국군이 공군과 해군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타이완의 동시 전쟁인데요. 중국의 타이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할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I think both are possible. You know, I think it would be in China's interest that if they went for Taiwan.
전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북한이 대규모 호남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하는 것은 중국에 유리할 겁니다. 마치 이란이 지난 4월과 이달 초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미국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와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무기가 고갈됐다는 점인데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전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때문입니다. 우리 탄약 재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걱정하는 건 만약 우리가 타이완 문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우리는 타이완이 함락되지 않도록 그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당신들이 북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전력, 즉 핵 억제력으로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요. 전 한국의 KF-15 전투기가 북한 미그-17 전투기를 격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거나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이를 물리치는 우리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걱정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타이완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길 원할 수도 있을까요?
I'm not saying that we would abandon South Korean alliance, but I think the reality would be that every plane
우리가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전투기, 항공기, 함선을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겁니다. 중국이 훨씬 크고 강력한 위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은 양적 질적으로 한국군에 비해 열세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의 침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란 말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 등을 혼합한 대규모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의 해결 불가능하거나 생존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에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멸시킬 것이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러니 그런 길로 가지 마라는 경고를 유지하는 한 말이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전쟁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현재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나요?
Well, there's not a war in Korea, and I believe that the U.S.-Korea alliance.
현재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만약 한반도에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미한 동맹 공약은 한국을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이 그런 우선순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이 말한 것은 파트너십 내에서 사실 분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파트너십을 포기할 단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북한 해역을 떠날 수 없는 유조선도 포함됐는데요. 김영규 기자와 심현지 기자 대담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북한 유조선의 수산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는 현재 시각 15일 새벽 2시경 제주도 남쪽 약 145km 지점에서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위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천마산호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입니다. 결국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금지돼 있지만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또 다른 제재 선박인 유선호는 11일 오전 7시 18분경 일본 오키제도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유선호는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끝으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는데요. 유선호 역시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입니다. 이들 두 선박이 발견된 곳은 모두 과거 북한 선박이 동해의 청진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로 이동할 때 이용했던 항로입니다.
네, 이들 선박의 운항이 주목되는 건 러시아 항구로의 입항 가능성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 유조선, 그것도 제재를 받고 있는 유조선이 보스토치니 항을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로 직접 입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6월 러시아 나코항에서 대기 중인 천마산호를 발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도 북한 유조선이 올해 러시아 항구에서 유류를 선적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유조선이 안보리의 제재 선박인 만큼 러시아는 이들 선박의 입항을 최소한 금지했어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억류했어야 했죠.
그렇군요. 이들 유조선이 러시아가 아닌 북한의 청진항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재 위반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자국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북한 유조선이 북한 청진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다만 몇 가지 의문은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천마산호가 백기를 이용해서 청진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해역을 피해서 중국 내륙 쪽으로 바짝 붙어서 서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후 남해에서도 제주도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해상을 거쳐서 동해로 진입한 뒤에 동해에서도 울릉도와 독도 바깥지대로 크게 도는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약 내륙에서 열차나 트럭을 이용하면 이동 거리가 훨씬 짧을 텐데요. 따라서 이들 유조선의 목적지가 청진항이 아닌 러시아 극동 항구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 유조선은 중국과 일본 해상 인근을 지날 때만 이 잠깐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켜곤 하기 때문에 이들 유조선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로 직접 입항하는 건 과거에 쉽게 볼 수 없었던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향하게 됐고 또 반대로 러시아는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VOA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유류를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을 선박 업계로부터 입수해서 보도했었습니다.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화주인 러시아 회사는 지난 6월 초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유류 7천에서 8천 톤을 선적해 북한 남포로 옮겨줄 유조선을 물색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선박 수배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북한과 러시아가 유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최근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해 방향이 아닌 곳에서도 북한 선박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VOA는 북한 유조선 금진강 3호의 수상한 항적을 포착해서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8년 금진강 3호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선박 제재인 자산 동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적 취소와 입항 금지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사실상 금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금진강 3호는 중국 시각으로 7일 오후 4시경 타이완 해협에서 잠깐 위치 신호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타이완 신주시와 중국 푸저우시 중간 해역인 이 지점은 과거 북한 선박 등이 제3국 선박과 유류를 환적하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진강 3호가 이처럼 먼 거리를 이동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 제재의 유조선은 아니지만 지난 2021년 한국에서 불법 매각돼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제재 권고를 받은 철봉산 1호는 지난달 28일 중국 룽커우항 개선 장소에 도착해 2주 넘게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의 유류 반입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제재 유조선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이게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류 거래는 합법인 건데요. 미국 백악관은 올해 3월 이미 한도가 넘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유류가 추가로 공급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북한 유조선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오간다는 것은 이들 나라를 통해서 북한의 유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라면서 각국에 대한 북한 유조선의 입항은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각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파트너들과 공동 제재를 내놓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교 기자, 심현지 기자 대담으로 북한 선박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세계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국가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난한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북한 인권 기록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고 개선하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차 UPR을 했고 오는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의 권고 이행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4차 UPR에 앞서 제출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적대 세력들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도전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적대 세력들이 자행해온 고립과 억압, 군사적 위협, 봉쇄와 압박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북한의 주권과 발전 이익, 그리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다른 적대 세력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기타 적대 세력들의 음모의 결과로 2003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강제로 채택된 반북 인권 결의안은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화된 수단이라면서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유와 국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열의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씨 일가 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인권과 정의의 낙원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나 민주정부의 모든 연구와 조사들이 미국의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북한에는 인권 보장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very common pattern as far as the North Korean regime is concerned. While the Kim family regime,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10월 9일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북중 접경 지역에서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매우 철저하게 기록해 왔다면서 체포돼 강제 북송되면 탈북민들은 가혹한 신문과 고문, 구타, 투옥 등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와 같은 야만적인 관행이 철저하게 기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4차 UPR과 관련해선 북한이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2019년 UPR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3차 UPR 당시 북한은 구금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라는 아일랜드 정부의 권고를 수용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당시 UPR 답변서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262개 권고 중 63개를 거부하고 199개 중 132개를 수용해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개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안주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6도, 최고 20도, 안주 최저 6도, 최고 21도, 남포 최저 7도,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5도, 최고 19도, 수풍 최저 3도, 최고 19도, 강계 최저 2도,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22도, 용현 최저 7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23도, 사리원 최저 7도,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립니다. 함흥은 최저 12도에서 최고 18도, 장진 최저 2도에서 최고 13도, 해산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19도, 원산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9도, 평강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4도, 최고 15도, 선봉 최저 4도, 최고 14도, 삼지연 최저 영하 5도, 최고 14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5m, 먼바다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거나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앞바다는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뷰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뷰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영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나임 카셈이 15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카셈은 이날 연설을 통해 휴전만이 해결 책임을 이스라엘에 알린다라고 밝히고 지난달 30일 레바논에서 공식 개시된 지상전을 중단하자고 말했습니다. 휴전만이 해결책인 이유는 우리를 물리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이 성사되면 헤즈볼라는 10km 후방으로 물러날 것이라고 카셈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동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카셈은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휴전을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며 이스라엘 영토 전역에 대한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상전 개시 후 카셈이 휴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카셈은 지난 8일 알 마나르 TV가 공개한 30분 분량 연설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진행 중인 대이스라엘 교전 중단 노력을 언급하면서 휴전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과 가자에서 동시에 휴전하자는 이야기는 이란 당국에서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4일 사전 공지 없이 레바논을 방문해 동시 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현지에서 우리는 레바논 국민과 저항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휴전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5일 연설에 나선 카셈은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뒤 실질적으로 헤즈볼라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헤즈볼라 측은 전쟁 때문에 새 사무총장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하심 사피에디는 이달 초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활동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피에딘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공식 개시한 이후 레바논 곳곳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방식에 관해 미국의 의견을 듣겠지만 최종 결정은 국익에 따라 내리겠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5일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전날 나온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관해 성명을 내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생각을 듣겠다고 밝히고 다만 우리의 최종 결정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상 필요를 기반으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테라비브발 단독 보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당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지난 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격 시점은 다음 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이 될 것 같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전으로 시점을 잡은 것은 장시간 행동이 없을 경우 이란에게 유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 곳곳으로 18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줄곧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서 계획된 보복 공격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대응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 군사시설 타격이 미국 대선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복 수위가 조정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보복 수위 조정은 핵이나 석유시설을 목표물 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가 미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네타냐후 총리가 잘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설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15일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벨로소프 장관은 이날 장 부주석과의 회동에 관해 매우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캐나다와 인도가 14일 자국 주재 상대 외교관 6명을 맞추방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 정부 요원들이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활동에 관여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들 요원들의 활동이 비밀정보 수집 기술, 강압적 행동 등에 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